코리안 디스코스 데이 5. 다섯째 날이 지났습니다. 여러분이 수행하기에는 5일이 더 남아있습니다. 이번 기간의 반이 지났습니다. 이미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입니다. 앞으로 남은 것이 더 중요하지요. 현명한 사람은 항상 유용할 수 있는 시간을 최대한 활용합니다. 앞으로 5일은 여러분에게 아주 귀중한 것입니다. 처음에 꽤 많은 수련생들이 이런 명상 코스에 왔을 때 그들은 약간 혼란스러워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대개 명상은 이러이러해야지 어느 하나 시각화, 상상화 이런 것들을 반복해서 숙고하는 것처럼 말이야. 그런데 여기는 그러한 것이 전혀 없네. 우리는 단지 호흡을 지켜보아야 했고 이제는 감각들을 지켜봐야만 하는군. 도대체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지? 라고 생각하며 명상의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어떤 혼동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루하루 지남에 따라서 부분적으로는 이 저녁 법문을 들음으로써 또 부분적으로는 여러분이 지도법사에게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음으로써 하지만 주된 이유는 여러분의 수행 때문에 여러분은 이 수행법에 무언가 어떤 의미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모든 혼란스러운 일이 사라지진 않았지만 최소한 5일째가 지나면서 사람들은 이 수행법에 공정한 시도를 해보고 싶어 합니다. 이런 종류의 명상은 전혀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이 아주 생소하게 보일지라도 여러분은 공정한 시도를 한번 해보자, 제대로 수행해봐야지 라고 하며 결심합니다. 우리는 다섯째 날이 지나면서 수련생 대부분이 아주 진지하게 수련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고 왜 그것을 하고 있는지를 올바르게 이해하면서 이 수행법이 요구하는 대로 아주 진지하게 수행하십시오. 이것은 머리 꼭대기에서 발끝까지 훑어내리면서 행하는 어떤 예배나 제사 또는 종교적 의식이 아닙니다.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은 두 가지 방법으로 수행하게 되는데 발끝에서 머리 꼭대기까지 방법으로도 수행하게 됩니다. 이것은 구름위에서 어떤 부처님이 각기 수련생들의 수련일지를 들고 다니며 이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나, 미스터 A가 과연 몇 번이나 사이클을 돌았는가, 미스터 B가 몇 번이나 사이클을 돌았는가, 미세스 C는 몇 번이나 사이클을 돌았는가 하며 많이 돌면 돌수록 문이 더 크게 열리지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문을 열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문을 두드려야 하는데 그러면 문은 여러분을 위해 열릴 것입니다. 내면에 있는 천국의 문을, 내면에 있는 범천세계의 문을, 내면에 있는 열반적 진리의 문을 두드려야 합니다. 각 개인이 수행해야 하지요. 머리에서 발끝으로, 발끝에서 머리끝으로 이동하는 목적은 모든 감각기관과 연결된 채로 남아있는 마음의 표면적 차원에서 실제를 알아차리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의 저 깊은 차원에서 실제를 알아차리는 여러분의 그 기능을 발달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몸에서 감각과 함께 수련하기 시작할 때 마음의 깊은 차원으로 이동해 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실제적으로는 결코 의식이 없는 것이 아닌 이른바 무의식이라고 불리는 것은 몸에 일어나는 감각들을 항상 알아차리고 있으며 이 감각들에 계속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감각이 유쾌하면 이 무의식은 갈망이나 집착으로 반응합니다. 어떤 감각이 불쾌하면 이 무의식은 혐오감이나 증오로 반응합니다. 이것은 마음의 깊은 차원에서 습관적 경향이 된 것이죠. 이것은 맹목적인 습관적 경향의 노예로 항상 머무르게 됩니다. 마음의 표면적 차원에서 사람들이 이해하는 것은 마음의 가장 깊은 층에는 아무런 의미도 전달하지 못합니다. 지적 차원에서 사람들은 부정성을 유발시켜서는 안 되지, 모든 부정성은 내 자신의 평화와 조화에 반대된 것이지, 이건 좋은 것이 아니야. 그러나 이성에 의한 이러한 이해는 마음의 가장 깊은 차원에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이 둘 사이에는 아주 큰 장벽이 존재하지요. 지금 이 수행법은 여러분이 그러한 장벽을 허물도록 도와줍니다. 유쾌한 감각이든 불쾌한 감각이든 마음의 가장 깊은 차원에서 느껴지는 것은 이제 마음 전체에 의해 느껴지게 되지요. 마음 전체가 각성되어서 육체적 감각들의 실재에 대해 깨어 있게 됩니다. 부정성을 일으키며 반응하지 말자. 부정성을 일으키며 반응하지 말자고 마음이 표면적 차원에서 이해한 것은 어떤 것이든 이제 마음의 깊은 차원에 의해서 이해되고 있는 것입니다. 장벽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지요. 25세기 전 인도에는 여러 가지 수행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다가 되신 그분께서 부다가 되시기 전에 거의 이 모든 것들을 섭렵하셨습니다. 많은 수행법들이 그 각각의 장점을 가지고 있고 유익함을 줍니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마음의 가장 깊은 단계에 잠재하는 부정성들의 뿌리는 건드려지지도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을 제거한다는 것은 너무나 먼 이야기였죠. 그분께서는 그것들을 아누샤야 클레샤라고 불렀습니다. 클레샤는 부정성을 말합니다. 클레샤는 고통을 뜻합니다. 아누샤야는 잠자고 있는 고통, 잠재된 번뇌를 말합니다. 그것들은 마치 잠자고 있는 사화상과 같습니다. 고통의 이 뿌리들은 항상 존재하며 계속적으로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어느 때고 화산 폭발과 같은 것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며 사람들은 압도당하게 될 것입니다. 해탈되지 않는 것이지요. 부다께서는 이러한 뿌리들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는 한 그분 스스로를 해탈한 사람이라고 부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육체적 감각과 함께 수행하는 것을 발견하셨습니다. 여러분은 호흡과 함께 시작하셨는데 호흡은 점진적으로 육체적 감각을 알아차리는 것으로 인도하기 때문이지요. 육체적 감각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이 길을 진행해감에 따라서 왜 이 육체적 감각들이 그렇게 중요한지가 더욱더 분명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더 깊은 차원의 마음이 반응하지 않도록 훈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바깥 대상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깊은 차원의 마음을 여러분이 듣거나 보거나 냄새 맡거나 맛보거나 접촉하거나 생각하는 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이 가장 깊은 차원의 마음은 끊임없이 육체적 감각과 접촉하고 있지요. 모든 외부 대상들은 각각의 감각기관과 접촉할 때 감각을 발생시킵니다. 왜냐하면 마음 한구석에서 좋다거나 나쁘다거나 평가를 내리면 몸에서 그러한 종류의 감각이 일어나기 시작하기 때문이죠. 가장 깊은 차원의 마음은 오직 육체적 감각을 느끼며 육체적 감각을 경험하며 밤낮 할 것 없이 계속해서 반응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가장 깊은 차원에서 마음의 습관적 경향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이 수행 과정 전체는 뿌리 차원에서 마음의 습관적 경향을 바꾼다는 이러한 목적을 위한 것입니다. 고통은 존재합니다. 물론 부정할 수 없지요. 고통은 존재합니다. 그럼 어떻게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모든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겠습니까? 삶은 고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런 이유, 저런 이유, 이렇게 명백한 이유, 저렇게 명백한 이유 때문에 불행합니다. 첫 번째 중요한 것은 고통이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고통은 보편적이라는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단지 지적 차원에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고통을 고통으로서 어떻게 관찰하는지를 배워야 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고통을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법을 배우실 때 고통이라고 하는 보편적 진리는 성스러운 진리, 즉 어느 누구든지 객관적으로 그것에 반응하지 않고 고통을 고통으로서 관찰하기 시작하면 조만간 그 사람은 성스러운 사람, 고귀한 사람, 해탈한 사람, 깨달은 사람이 된다는 의미에서 첫 번째 성스러운 진리가 됩니다. 이것이 다시 말해서 고통의 실제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관찰하기 시작하는 것이 그 첫 단계입니다. 그것을 관찰하십시오. 반응하지 말고 단지 바라보기만 하십시오. 단지 관찰하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시작해 오신 것입니다. 한 시간 동안 앉아있는 고통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30분간은 어떻게든 견뎌냅니다. 그리고 나서 대단한 통증이야, 굉장한 통증이라고 하며 진짜 고통이 시작됩니다. 어떻게든 15분간은 더 견뎌냅니다. 그리고서는 진짜 고문이 시작됩니다. 굉장한 고통이 시작되지요. 어떤 사람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고행까지 모든 과정이 아주 좋습니다. 이 수행법은 아주 좋아요. 저는 대단히 감동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저녁 법문은 아주 훌륭합니다. 저는 굉장히 좋아하지요. 그러나 한 시간 동안 앉는 것을 빼버리면 안 되겠습니까? 정말 미치겠습니다. 그것만 없애자고요. 그 밖에 다른 것은 아주 훌륭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나 또한 그곳을 빼버리고 싶지만 그렇게 되면 여러분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과 맞서야 합니다. 그것에 직면해야 하지요. 45분이 지나면서부터 굉장한 고통이 시작되는데 그때부터 1분은 1시간같이 느껴집니다. 1분이 아니라 1시간이 지나가는 것 같지요. 이렇게 1시간이 지나고 또 1시간이 지납니다. 이제 이것은 1시간이 지나는 것 같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죽을 지경인 건 눈을 떠서 시계를 볼 수도 없으니 죽을 지경이야. 분명히 1시간이 넘었을 텐데 여기 지도법 선생님들이 휴식 신호 보내는 것을 잊어버린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갑자기
아니차 바다상카라
라는 연불 소리를 듣게 됩니다. 아 그래 바로 이거야. 이 감미로운 소리 끝내주는군. 이 연불은 대단히 황홀하고 아주 훌륭해. 그러나 아직 끝나기에는 5분이 더 남았지요. 손을 풀 수도 없고 눈을 뜰 수도 없고 다리를 펼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5분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는 이 속박에서 벗어나게 된다. 곧 있으면 나는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된다라고 되뇌이며 행복해합니다. 그래요. 대단한 속박의 고통이 있고 해탈의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둘 모두를 경험합니다. 이 과정 전체는 고통으로부터, 고통의 속박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나는가 하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여러분들은 고통에 직면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피할 도리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마주합니까? 그 고통은 육체적일 수도 있고 정신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든 마주해야 하는데 지금 이것을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은 마음을 고유하게 유지하도록 훈련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매우 유쾌할 때에는 고통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매우 편안해 보라고 나는 반응하지 않잖아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진짜 고통이 시작되면 여러분들은 단지 몇 순간 동안만 침착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 외에는 여러분들은 계속 반응하지요. 그러나 이 몇 순간은 아주 강력한 것입니다. 그 침착함은 아주 강력한 것이죠. 그것은 문제의 근원을 자르기 시작합니다. 한 시간 동안 단지 몇 순간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이 몇 순간들은 몇 초로 늘어날 것이며 그것은 몇 분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간혹 수련생들이 다가와서 이제 저는 아픔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픔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 통증에 반응하는 것을 그만뒀기 때문이죠. 그 통증은 육체적 통증인데 그것을 정신적 고통으로 확장시킴으로써 여러분들은 고통을 증가시켰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신적 고통이 사라지고 육체적 고통만 남게 되면 그리고 여러분이 그것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그 고통은 반으로 줄고 맙니다. 그러고 나서 그것은 다시 반의 반으로 줄어들게 되고 점점 더 작아지게 되지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은 고통으로부터 빠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고통을 어떻게 지켜보는지를 배우셔야 합니다. 지금은 고통이 너무나 강렬해서 여러분을 압도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마음의 습관적 경영이 되어 온 것이지요. 여러분이 주의 집중을 이동하는 중 어떤 부분에 이르렀을 때 여러분은 관찰합니다. 가령 어떤 부분에 굉장한 통증이 있다고 할 때 여러분은 그것을 마치 의사처럼 검사합니다. 의사는 통증을 느끼지 않지요. 그는 단지 이곳의 통증이 더 강렬하구나, 어디가 좀 덜하지? 라고 하며 검사할 뿐입니다. 여러분도 이와 같이 검사하십시오. 통증과 자신을 동일시하지 마십시오. 통증은 통증일 뿐입니다. 통증이 있다면 그게 뭐 어떻다는 겁니까? 그것을 관찰하십시오. 이 통증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얼마나 넓게 이 통증이 확장되는지 보자. 오, 여기 영향이 더 크고 더 심한 통증이 있군. 여기는 좀 덜하군. 통증이 약해. 저기는 더 이상 통증이 없고. 이런 식으로 범위를 나누고 분할해서 관찰합니다. 다음 차순에서 똑같이 관찰합니다. 이때 여러분은 통증과 함께 또 다른 어떤 것, 압박감 같은 어떤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 범위를 압박감을 기준으로 나누고 분할하기 시작합니다. 여기가 그 압박감이 중심이고 저기가 압박감이 강하네. 이쪽이 압박감이 덜하는구나. 그리고 이곳은 압박감이 사라져버렸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은 관찰의 범위를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통증과 함께 열기나 또는 박동이 수반되는 것을 발견하는 단계에 도달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극심한 통증에도 불구하고 그 이면에 몸 전체에 걸친 진동의 흐름을 발견하게 되는 단계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일단 여러분이 그 단계에 도달하게 되면 통증은 더 이상 통증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여러분을 압도할 수 없지요. 그러나 이러한 것이 내일 아침 당장 일어나리라고는 기대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시간이 걸립니다. 시간이 걸리는 일이지요. 그러나 관찰하는 방법을 배우십시오. 대부분의 시간을 반응하려고 하는 여러분들의 오래된 습관적 경향 때문에 여러분은 계속 반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응하지 않는 몇 번의 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반응하지 않는 이러한 순간들이 있어서 고통은 성스러운 진리, 첫 번째 성스러운 진리가 됩니다. 고통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고통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을 배움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경험적 차원에서 더욱 깊이 내려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고통의 그 깊은 원인이 되는 두 번째 성스러운 진리로 내려가게 됩니다. 표면적 차원에서는 누구나 나는 어떤 외적 원인 때문에 불행합니다. 아무개가 내가 싫어하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나는 불행하고 아무개가 내가 원하지 않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나는 불행합니다. 또는 무언가 바라는 일이 내 삶 속에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불행하지요 라고 말합니다. 이것들은 모두 외적 원인들입니다. 그것들도 맞는 말이지만 아주 명백한 표면적 차원에서 맞는 말입니다. 내면에 있는 참된 원인을 이해하지 않고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모든 힘과 정력을 바깥사물을 뜯어고치려고 사용합니다. 이것은 불가능한 것이지요. 다른 사람을 바꿔놓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계속 시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한 사람이 바뀌어졌다고 해서 또 다른 사람이 튀어나와서 당신에게 반대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전 생애를 통틀어 원하던 일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원하지 않던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대개는 원하지 않던 일이 일어나지요. 여러분은 그 모든 것을 직면해야 합니다. 더 깊이 내려가서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통의 참된 원인을 발견해야 합니다. 이 수행법은 여러분이 그 깊이까지 내려가서 참된 원인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고통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감각적 대상들만이 바깥에 있을 뿐이지요. 고통은 내면에서 시작됩니다. 고통이 내면에서 시작될 때 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어떤 원인은 내면에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이 더욱 깊이 내려감에 따라서 이것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단지 이 법문 때문이 아닙니다. 또 여러분이 어떤 경전이나 책을 읽었기 때문도 아니고 여러분이 진실을 이성적으로 추론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결코 그러한 것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경험으로 여러분은 바로 이것이 고통의 뿌리 깊은 원인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뿌리 깊은 원인을 관찰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두 번째 성스러운 진리는 고통의 원인, 고통의 참된 원인입니다. 이 두 진리를 깨달았을 때 수행은 훨씬 더 수월해집니다. 일례로 어떤 사람이 아파서 의사 한 분이 왕진 오셨습니다. 그 의사 선생의 첫 번째 중요한 임무는 그 질병이 어떠한 것인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 질병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없는 의사는 환자를 치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그 질병이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단지 증상이 아니라 이 질병의 가장 깊은 원인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만일 의사가 표면적 차원에서 증상들만 계속적으로 다룬다면 이 의사는 그 질병을 결코 다스릴 수 없습니다. 문제의 근원까지 내려가야 합니다. 그 질병의 원인, 참된 원인이 발견된다면 그 일은 아주 쉬워집니다. 여러분은 그 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원인이 제거되면 그 질병은 치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수행법에 의해 여러분은 고통의 참된 원인을 관찰하고 이 수행법으로 그 참된 원인을 제거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고통의 참된 원인이 제거되었을 때 세 번째 성스러운 진리가 떠오릅니다. 더 이상 고통이 없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여러분이 그 깊이까지 내려가서 고통의 원인을 제거하는가 하는 모든 과정이 드러나는데 고통 그 자체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바로 네 번째 성스러운 진리입니다. 이 네 가지 진리는 모두가 단지 이론적으로만 추론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직접 차원에서 그것들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진리는 실제적 차원에서 경험되어져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이 수행법이 진정으로 도움이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여러분이 깊이 있게, 더 깊이 있게 내려가며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단지 시작하셨을 뿐입니다. 아픔이 있고 고통스럽습니다. 이렇게 오래 앉아있었더니 통증이 생기는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육체적 고통을 정신적 고통이 되게끔 함으로써 고통스럽게 된다는 것을 점차 이해하게 되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고통을 바라보는 법을 배우게 되면 그 고통은 약해집니다. 여러분이 계속적으로 바라보름에 따라서 여러분은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합니까? 왜 온 주변이 고통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갈망 때문이라는 것이 더욱더 분명해집니다. 여러분이 바라는 대로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며 갈망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이 좋아하지 않는 어떤 것을 없애고 싶어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갈망이지요. 여러분은 이 갈망의 습관에 엄청난 집착을 일으킵니다. 이 사실은 여러분이 더 깊이, 더욱 깊이 내려감에 따라서 더욱더 분명해질 것입니다. 내면에 적용되는 법칙은 바깥에도 적용이 됩니다. 법칙은 똑같은 것이지요. 그것은 결코 차별하지 않습니다. 고통이 존재합니다. 보십시오. 삶이 고통으로 시작된다는 것이 더욱 분명해집니다. 우리는 고통의 장으로 진입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고통의 장으로 진입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욕망이 있습니다. 이 욕구가 갈망으로 변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대단히 동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나는 우유를 마시고 싶어요. 물이 마시고 싶어요 하고 웁니다. 이것이 그 아기가 알고 있는 단 하나의 언어이기 때문에 우는 것이죠. 그로부터 아이가 성장함에 따라서 이런저런 원치 않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원하는 일들은 일어나지 않지요. 그래서 태어난다는 그 자체가 고통인 것입니다. 그 당시 언어로 이것은
자띠비두카,
즉 태어남, 삶, 삶의 시작은 고통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말해졌습니다. 아이가 성장해감에 따라서 어떤 질병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질병을 앓게 될 때 사람들은 이 질병은 대단히 지독해, 다른 질병은 참아볼 수 있겠지만 이것은 도저히 못 견디겠어 라고 하며 매우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러나 이건 여러분이 또 다른 질병을 앓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질병이 즐거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질병은 괴로운 것이지요. 고통입니다.
비아디 비두카,
고통입니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런 질병, 저런 질병을 겪게 됩니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썩어가며 늙어갑니다. 나이를 먹는다는 것 또한 크나큰 고통입니다.
자라비두카,
크나큰 고통이지요. 연로하고 나약해져서 이런저런 질병을 겪으면서 이러한 많은 문제들 때문에
100살 된 노인네들은 전능한 신에게 오 전능하신 신이시여 저에게 죽음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모든 고통으로부터 편안케 하소서. 죽음을 간장하시는 분이시여 저에게 죽음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다음날 의사가 와서 그들을 검사합니다. 노인장, 이제 당신의 마지막 때가 왔소. 아마도 내일이면 당신은 이승을 떠날 것이요. 노인장, 당신은 내일부로 이승을 떠나게 되오 라고 말하면 그 노인네는 아이고 안됩니다. 안돼요. 선생님, 저는 기도를 잘못 올렸습니다. 저는 죽고 싶지 않아요. 죽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내 아들을 만나야 하고 손자를 보아야 하며 증손자, 고손자까지 봐야 합니다. 이런 일도 해야 되고 저런 일도 해야 합니다. 어떻게든 저를 좀 보살펴 주십시오. 저는 죽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울부짖습니다. 이렇게 죽음은 큰 고통.
마람 비두캉,
크나큰 고통입니다. 그 밖에 뭐가 있습니까? 이분 부다께서는 지적인 노름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무 아래 앉아서 왜, 무엇이 고통의 원인인가 하며 진리를 내적으로 경험하고 계셨지요. 내면 깊이 내려감에 따라 한 가지 진실이 우리가 바라는 어떤 것이 그 욕구가 충족되지 않을 때 우리는 불행하게 된다는 진실이 분명해졌습니다. 일례로 여러분이 명상하고 있을 때 통증이 사라져버리기를 바라는 욕구를 일으킵니다. 그러나 통증은 사라지지 않고 여러분은 고통스럽게 됩니다. 여러분은 지구의 행복감과 황홀의 훌륭한 감각들을 원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일어나지 않고 여러분은 고통스러워하지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들을 성취할 수 없을 때 여러분은 불행하게 됩니다. 만나고 싶지 않았던 사람이나 바라지 않던 상황, 원하지 않던 것들을 만나게 되고 어울리게 됩니다. 원하던 것, 만나고 싶은 사람, 기대하던 상황들로부터 헤어지게 되고 멀어지게 됩니다. 아주 큰 고통, 큰 고뇌입니다. 부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깊은 내면에서 이해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더욱 깊이 내려가서
상케테나 반치 우파단 칸다 두카.
간단히 말해서 고통은 이 다섯 가지 덩어리들이다라는 것이 분명하게 이해되는 단계에 도달했습니다. 한 가지 덩어리는 물질적 덩어리입니다. 육체적 구조 전체는
칼라파스,
즉 아혼자 입자들로 구성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네 가지 덩어리들은 정신적 덩어리들인데 마음에 인식하는 부분과 인지하고 판단하는 부분, 느끼는 부분, 그리고 반응하는 부분입니다. 이 다섯 가지가 함께 모여서 나라고 하는 개체를 만들었으며 그것에 대한 엄청난 집착을 불러일으킵니다.
우파단하는
집착입니다. 이 모든 다섯 가지 덩어리들은 집착의 결과입니다. 이 다섯 가지 덩어리들의 집착에 매달리면서 이런 식으로 사람들은 고통 속을 헤매게 됩니다. 그래서 우파다나, 집착과 탐욕이 점점 더 분명해지는 것이죠. 집착에는 네 가지 기본적인 것이 있는데 하나는 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이 나에 대해, 이 관념적인 나에 대해 집착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 아혼자 입자들의 덩어리, 이 덩어리가 나입니까? 하지만 사람들은 이것을 나라고 부릅니다. 이 네 가지 정신적 덩어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에 인식하는 부분은 인식을 하고는 사라져버리지요. 이것이 나입니까? 인지하는 부분도 판단을 하고는 사라져버립니다. 이것이 나입니까? 느끼는 부분도 이내 사라져버립니다. 이것이 나인가요? 마음이 반응하는 부분도 반응을 하고는 사라져버립니다. 이것이 나입니까? 아니면 이 다섯이 함께 뭉쳐진 것, 이것이 나입니까? 그러나 이 나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항상 대문자로 나라고 쓰지요. 누군가 만약 이 나라고 하는 것에 대해 거슬리는 말을 한마디라도 하면 사람들은 이 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한 채 흥분하고 굉장한 동요를 일으킵니다. 나라고 하는 것은 관념적인 것이고 만들어진 것입니다만 이 나라고 하는 것에 상당한 집착심을 일으키지요. 누군가가 이 나에게 거슬리는 어떤 것을 행하면 사람들은 또한 여기서도 아주 흥분하고 상당히 동요되며 대단히 불쾌해합니다. 나, 이렇게 나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이 나에게 굉장한 집착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고통만을 가져올 뿐입니다. 그리고는 그 범위가 이 나라고 하는 범위가 넓어지기 시작합니다. 내 것,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이 이 범주 안에 들어오지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내 것, 내 것, 나의 것이라고 하는 것에 엄청난 집착심을 일으킵니다. 오, 내 시계, 멋지고 값진 내 손목시계, 내 제자 한 명이 외국에서 사다 준 것이지. 아, 시계 참 좋다. 값비싼 시계란 말이야. 그런데 어느 날 부주의하게도 그 시계를 떨어뜨려 깨먹었습니다. 아이고, 이 값진 시계가 부서지다니. 이 나라에서는 부속품도 구할 수가 없는데 이건 수리도 못하는데 라고 하며 징징 짭니다. 하지만 똑같은 모델의 시계, 같은 가격의 시계가 친구 손목에 있었는데 떨어져서 부서졌습니다. 나는 울지 않지요. 결코 울지 않습니다. 그러기는커녕 친구에게, 아, 이 친구야, 그러게 주의를 했어야지. 이런 시계는 이 나라에서는 구할 수도 없어. 부속품을 구할 수도 없다고. 라고 하며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울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같은 시계이고 같은 값의 같은 모델인데 나는 울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 값진 시계가 고장났는데 울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내 시계가 고장났을 때, 내 시계가 망가졌을 때 우는 것입니다. 이 내 것, 내 것이라고 하는 이 내 것, 내 것에 대해 엄청난 집착심을 일으키는 거지요. 이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이 단 몇 원어치가 되든 아니면 수천만 원어치가 되든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집착은 집착할수록 그만큼 고통이 뒤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집착이 깊으면 깊을수록 고통 또한 깊어지고 집착이 강하면 강할수록 고통 또한 강해집니다. 이것은 자연의 법칙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더욱더 수행해감에 따라 분명해질 것입니다. 집착과 탐욕은 고통을 단지 고통만을 불러일으킵니다. 한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내가 버마로부터 온 지 2, 3년밖에 안 돼서 인도에 아주 낯설었을 때 여기에는 명상 센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수행법을 전하고자 열망하던 사람들은 모스크나 사원, 교회 등이나 학교 건물 같은 다양한 장소를 빌었었습니다. 한 번은 자이나교의 성지였던 어느 한적한 마을의 사원에서 명상 코스가 준비되었습니다. 그 마을에서 간신히 한두 명이 참가했을 뿐이고 대부분의 수련생들은 인근 도시로부터 왔습니다. 아주 늙고 가난한 늙은 여인네가 코스에 왔는데 어떤 사람이 그녀에게 기착사학을 주어 참여하게 했던 것이죠. 하루 이틀, 3일, 4일, 5일째까지 그녀는 매우 행복했습니다. 발전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5일째인지 6일째인지 아침, 이른 아침에 어떤 연불 소리가 명상홀에서 울려나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것은 축복과 은총의 말씀들이었습니다. 그녀가 명상실에 가도 됩니까? 제가 참여해도 돼요? 프로그램에는 아무것도 적혀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운영위원이 네, 가도 됩니다. 그러나 거기서는 명상하셔야 합니다. 라고 말했지요. 네, 그럼요. 명상하고 말고요. 그녀는 홀에 들어와 명상을 했습니다. 연불이 끝나는 무렵에 그녀는 아주 행복해서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숙소로 돌아갔는데 숙소에 도착하자마자 큰 소리로 흐느껴 울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가서 무슨 일입니까? 전갈이 그녀를 물었습니까? 아니면 독사가 그녀를 물었나요? 그 도파한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고 수군거렸습니다. 그녀는 대답하려 하지 않고 계속해서 울기만 했습니다. 얼마 후 흐느껴 울며 그녀는 여기 올 때 천으로 만든 조그마한 지갑 하나를 가져왔는데 그 지갑 안에는 20루피가 들어있지요 라고 답변했습니다. 요즘 돈으로 1달러도 안 되는 돈입니다. 20루피요. 한평생 모은 돈 20루피가 그 지갑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60년 전 내가 결혼했을 때 결혼 예물로 받은 은 장신구가 있는데 그것 또한 그 지갑 안에 있지요. 그리고 이 명상 코스에 오려고 집을 떠날 때 누군가 나에게 준 스위트 한 주걱도 그 안에 있습니다. 명상할 때마다 나는 그것을 내 다리 아래쪽에다 놓아두었고 잠잘 때는 베개 밑에 보관했습니다. 오늘 아침 명상홀에 갔을 때 나는 그것을 방 안에 남겨놓았는데 누군가 그것을 가져가 버렸어요. 나는 강탈당했습니다. 도둑 맞았어요. 내 전 재산이 날아가 버렸지요. 이렇게 그녀는 계속 울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현금 20루피하고 그리고 20루피가 될까 말까 한 은 장신구이니 다 해봐야 4-50루피밖에 더 됩니까? 울지 말아요 노인. 우리가 50루피를 마련해 드릴게요. 명상이나 열심히 하세요. 아차 하라고 있으셨잖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녀는 계속 울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가 돈을 좀 모아서 그녀에게 전해주자고 그러면 그녀가 울음을 그치겠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거두기 시작했고 50루피가 아니라 100루피가 모였습니다. 그들은 이제야 이 노인 내가 울음을 그치겠구만 하며 행복해했습니다. 그들은 그 노파에게 돈을 건네주었지요. 그런데 이 노인 내가 그 돈을 던져버립니다. 이 돈이 다 무슨 소용이람. 결혼 예물로 받았던 내 은 장신구. 그 장신구를 어디서 구한단 말이냐. 그것이 사라져버렸으니. 그래서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것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나 발견할 수 없었지요. 그런데 그날 저녁 누군가가 어느 나무 위에 원숭이 한 마리가 그 지갑을 들고 그 안에 있던 스위트를 꺼내 먹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그 원숭이를 뒤쫓았고 지갑을 되빼사 그녀에게 그 은장신구를 되돌려 주었습니다. 그녀는 울음을 멈추었지요. 집착입니다. 20루피 값어치나 200만 루피 값어치나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집착하면 하는 만큼 매달리면 매달릴수록 그만한 고통이 뒤따르게 됩니다. 나 또는 내 것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든 말든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나 또는 내 것에 대해 집착을 일으킬 때 고통으로 가득 차게 되고 불행하게 됩니다. 또 다른 사례 하나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북인도의 어느 한적한 마을에 매우 유식한 수도승 한 분이 명상 코스에 참여했습니다. 5-6일이 지난 뒤 내게 다가와서는 고행까지 12시에서 1시 사이에 당신은 수련생들에게 면담 시간을 주시는데 단 10분만 주고 계시죠. 그 당시에는 수련생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각기 수련생들에게 10분씩을 할당해 주었습니다. 제가자들한테 10분씩이나 주고 계시다고요? 그들이 얼마나 질문을 하겠습니까? 10분도 그들한테는 너무 많지요. 저는 속세를 떠난 수행자입니다. 저는 질문할 것이 아주 많습니다. 저에게 30분을 주십시오. 그래서 나는 수행자님, 당신은 골치 아픈 철학과 그런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으시겠지만 저는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미안합니다만 시간을 내드릴 수가 없습니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아닙니다. 고행까지. 이번 5일간 저는 모든 철학적 사변이 아무 쓸모없음을 이해했습니다. 저는 단지 수행법에 관해서만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수행법에 관해서요? 수행법에 관해 이야기하는데 왜 30분이나 필요합니까? 아유 제발, 제발 30분을 주십시오. 좋습니다. 한번 시간을 내보지요. 오십시오. 그래서 시간이 되자 그가 왔는데 처음 2-3분 그리고 한 5분간 그는 수행법에 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가 주제를 바꿨습니다. 방향을 바꿨지요. 고인까지 제가 살고 있는 그 큰 도시에 있는 당신의 수도원이 내 수도원이요? 수도원은 수도승들을 위한 것이지 제가자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제가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수도원을 가지고 있습니까? 고행까지 당신의 수도원을 보살펴 주십시오. 수행자님, 저는 수도원이 없습니다. 저는 제가자입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자로서의 아주 분명한 증거가 있습니다. 제가 명상을 지도할 때 제 옆에 앉아있는 제 마누라를 보십시오. 어떻게 내가 수도원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는 그래도 계속해서 고행까지 당신의 수도원, 당신의 수도원 하며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고행까지 당신의 수도원, 당신의 코끼리가 라고 하며 이야기했지요. 내 코끼리요?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그런데 갑자기 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여기는 인도입니다. 아주 많은 전통을 간직하고 있는 광대한 땅, 훌륭한 나라이지요. 여기서 어떤 사람들은 일생 동안 나라든가 내 것이라든가 하는 이런 더러운 단어들을 사용하지 않고자 하는 아주 강한 어떤 믿음과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라고 이야기할 때면 항상 당신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들이 내 것이라고 이야기해야 할 때면 항상 당신의 것이라고 이야기하지요. 아하, 이제야 이해하겠어요. 그래요, 수행자님. 내 스톤, 내 코끼리니 계속 하십시오. 그래,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는 모든 것을 버린 출가 수행자였습니다. 그는 그 시당국과 지방의회의 허락 없이 시내 한복판에 수도원을 건립했는데, 시당국에서 그 수도원을 허물어버리겠다는 공고가 날아들었고, 수도원 안에 있던 코끼리는 시내 한복판에서 길러질 수 없다고 해서 시내 바깥으로 내쫓겨야 될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도시의 시장이 버마에 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 내 손님으로서 내 집에 머물렀다는 것을 어디로부턴가 들은 것입니다. 그러니 고행까지 제발 몇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수도원이 살아남게 되고 당신의 코끼리가 살 수 있게 됩니다. 라고 말했지요. 그분은 나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내 것이라는 단어도 사용하지 않았고요. 그러나 상당한 집착심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집착심은 고통을, 단지 고통만을 불러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집착이 깊으면 깊을수록 고통 또한 깊게 되지요. 그런데 만일 내가 이 나라고 하는 것에 집착을 불러일으킨다고 해도 이 나라고 하는 것이 영원한 것이라면 고통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내 것이라고 하는 것에 집착심을 일으킬지라도 이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이 영원한 것이라면 고통은 일어나지 않겠지요. 그러나 문제는 이 나라고 하는 것은 영원하지가 않고 이 내 것이라고 하는 것 또한 영원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든 내 것이라고 부르는 것은 사라지게 됩니다. 어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설령 이것이 지속된다 할지라도 소위 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라져 버리지요.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헤어짐과 이별은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고 이것은 엄청난 고통을 가져옵니다. 집착하게 되면, 매달리게 되면 고통은 그만큼 큰 것이죠. 또 다른 집착심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주된 집착심은 이 나라고 하는 것이 내 것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관점, 내 철학, 나의 신조, 나의 믿음, 나의 종교, 내 전통이라고 이야기하지요. 사람들은 대개 자신이 색안경을 끼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견해에 엄청난 집착을 일으킵니다. 그 색안경에 대해서도 집착을 일으키지요. 내가 빨간 색안경을 끼었다면 나에게는 모든 것이 빨갛게 보일 뿐입니다. 누군가가 녹색 안경을 썼다면 그에게는 모든 것이 푸르게 보일 뿐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항상 논쟁합니다. 나는 모두가 빨갛다고 그를 설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 또한 모든 것이 파랗다고 나를 설득할 수가 없지요. 우리는 계속 싸워서 박이 터질 때까지 싸우곤 합니다. 집착 때문에 타협할 수가 없게 되지요. 이때 그 집착은 색깔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합니다. 이렇게 큰 집착심은 큰 불행을 초래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의식과 예배와 제사 등등의 집착심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나는 동인도에서 사람들이 그들의 일상 예배나 일상의식에 대해 집착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비파사나 코스에 와서 왜 이런 의식과 예배 형식을 금지시킵니까? 단 15분만이라도 주십시오. 그 안에 의식을 마치고 명상하러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안 된다는 답변을 듣고 이것 때문에 상당히 흥분합니다. 물론 나중에 그들은 그 이유를 이해하게 됩니다만 처음에는 집착심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이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네 가지 뿌리 깊은 집착심이 우리를 아주 고통스럽게 대단히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부다께서는 더욱 깊이 내려가셨습니다. 도대체 왜 집착하게 되는가를 탐구하셨지요. 그리고 갈망이 일어난다는 것이 여러분이 원하는 어떤 것에 대한 갈망을 일으키기 때문이라는 것이 더욱더 분명해졌습니다. 여러분들은 그것을 소유하고 싶어하고 계속 유지하고 싶어합니다. 이러한 욕망에 엄청난 집착을 일으키고 그것은 곧 집착해서 매달리는 것으로 바뀝니다. 여러분은 또 여러분이 어떤 것을 좋아하지 않아서 그것을 없애고 싶어하나 그럴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 갈망은 집착으로 발전하고 고통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런 갈망이 왜 있는 겁니까? 이에 대해 부다께서는 지적인 게임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경전을 읽거나 경전에 대해 토론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내면 깊숙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 과학자처럼 실험을 하셨던 것입니다. 아주 작은 욕구가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좋아하기 시작하고 그리고는 아주 재빠르게 그것이 갈망으로 발전합니다. 어떤 것을 없애고자 하는 아주 작은 욕망은 혐오감으로 발전합니다. 그래요. 바로 이 땅하, 그 당시 언어로 갈망은 땅하라고 불리었습니다. 따나하빠짜야 우빠다낭 갈망으로 인하여 집착이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아주 작은 욕구는 갈망으로 발전하고 갈망은 집착으로 발전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작은 욕구가 발생합니까? 원인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분께서는 그것을 직접 경험하셨기 때문에 아주 분명하게 이해하셨는데
베다나 빠짜야 따나하
즉 몸에 일어나는 느낌들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으셨습니다. 여러분이 몸에 감각들을 느낄 때 그리고 이 감각들이 유쾌한 것이면 그것들을 좋아하게 되고 그것은 곧 갈망과 집착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불쾌한 감각들을 경험할 때에는 그것들은 곧 혐오감과 증오로 발전하게 되지요. 여러분들도 그것을 제거하고 싶어 합니다. 이때의 집착은 그것을 제거하고 싶어 하는 것이지요. 아하, 그래서 감각이 그 원인이구나. 베다나 빠짜야 땅하. 여기서 빠짜야는 원인을 뜻합니다. 베다나는 감각을 뜻하고요. 감각이 집착으로 발전하게 되는 갈망의 원인인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감각들이 일어납니까?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부다께서는 왜 그렇게 되는지를 탐구하셨고 경험하셨는데
빠싸빠짜야 베다나
즉 접촉이 있다는 것입니다. 접촉이 생기자마자 몸에 감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과 무엇의 접촉이냐고요? 이 여섯 가지 감각기관, 즉 눈이 어떤 모양이나 형상 아니면 색이나 빛 등의 대상과 접촉을 합니다. 그것들이 이렇게 접촉할 때 감각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청각기관은 그것의 대상인 어떤 소리가 그것과 접촉할 때 감각이 발생합니다. 후각기관도 마찬가지인데 냄새가 코와 접촉할 때 감각이 일어납니다. 미각기관도 어떤 맛이 그것과 접촉할 때 느낌이 일어나지요. 촉각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물체가 그것과 접촉할 때 느낌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마음에도 어떤 생각이나 감정이 일어날 때 몸에 어떤 감각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접촉이 바로 그 원인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접촉이 일어납니까? 이것은 아주 간단하고 분명합니다.
살아있던 버쳐야 퍼스.
살아있던 아빠서야 빠소. 빠스는 접촉을 의미합니다. 살라에타나는 여섯 가지 감각기관을 말합니다. 이 여섯 가지 감각기관이 있는 한 어떤 감각기관이든지 각각 그들의 대상과 반드시 접촉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상 전체가 이러한 각각의 대상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접촉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여섯 가지 감각기관과 세상이 존재하는 그런 감각기관들에 대응하는 대상들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여섯 가지 감각기관이 생겼습니까? 무엇이 그것들의 원인이지요? 아주 분명합니다.
나마루파 빠짜야 살아있다낭.
나마루파 빠짜야 살아있다낭. 여기서 나마는 정신적 구조를 이야기합니다. 루파는 육체적 구조를 이야기하지요. 이 둘의 조합은 다시 말해서 이것들이 조합되기 시작할 때 이 말은 삶의 흐름이 시작된다는 뜻인데 그것은 이 여섯 가지 감각기관과 함께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 정신과 물질의 조합인 삶이 이렇게 시작됐겠습니까? 이것 또한 아주 분명한데
윈냐나 빠짜야 나마루팡.
윈냐나 빠짜야 나마루팡. 즉, 항상 존재하는 의식의 이러한 흐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한 생이 마감되자마자 이 의식의 흐름은 다음 생과 접촉하게 되고 어딘가 다른 곳에서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이 의식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집니다. 죽음의 순간에 그것은 떠나갔다가 다른 어딘가에, 다른 생명 속에, 다른 몸 속에 살아납니다. 그리고 같은 방식으로 유전하기 시작하지요. 이것을 일러 윈냐나 빠짜야 나마루빵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왜 윈냐나가 일어납니까? 무엇이 그 원인입니까? 이것도 아주 분명합니다.
상카라 빠짜야 윈냐나.
상카라 빠짜야 윈냐나. 의도적으로 일으킨 정신적 행위들, 이 모든 의도적인 정신적 행위들이 다음 순간에 의식을 초래합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상카라를 일으키면 여러분은 이 상카라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듣게 되실 텐데 이것은 의도적인 정신적 행위를 말합니다. 여러분이 상카라, 즉 행을 일으킬 때 다음 순간 식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생카라를 일으키면 다음 순간 의식이 일어나지요. 죽음의 순간에 마치 끌과 정으로 바위에 새겨진 뚜렷한 섬처럼 아주 깊은 상카라가 표면으로 떠올라서 강력하게 밀어붙이게 되고 그 의식은 다른 어디선가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은 상카라 때문에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 상카라가 일어납니까? 이것도 아주 분명합니다.
아비자 빠짜야 상카라.
아비자 빠짜야 상카라. 오, 이 무지, 무명, 모두가 이 무지 때문에 상카라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왜 무지가 일어나냐고요? 무지는 학교나 대학에 가지 않아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무지는 경전을 읽지 않아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무지는 법문을 듣지 않아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경험적 차원에서의 무지를 말합니다. 사람들은 저 깊은 내면에서 어떻게 불행이 일어나는지를, 어떻게 모든 것의 감각들이 일어나는지를, 그리고 어떻게 유쾌한 감각에는 집착의 상카라로 반응하는지를, 그리고 어떻게 불쾌한 감각에 대해 혐오의 상카라로 반응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저 깊은 내면에서 계속되고 있고 표면적 차원에서 사람들은 무엇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결코 알지 못하지요. 고통을 불러일으키고 고통을 증가시키고 다시 고통을 불러일으키고 상카라를 불러일으키고 상카라를 더욱 쌓는 이러한 증가의 과정은 바로 무지, 이 무지 때문입니다. 이 사슬 전체가 아주 분명해졌습니다. 모든 연결고리가 분명해졌지요.
아비자 빠짜야 상카라.
아비자 빠짜야 상카라. 무명연행, 즉 무지로 인해 상카라를 일으킵니다.
상카라 빠짜야 빈냐남.
상카라 빠짜야 빈냐남. 행연식. 상카라로 인해 민냐나, 즉 식이 일어납니다.
빈냐나 빠짜야 나마루팡.
민냐나 빠짜야 나마루팡. 식연명색. 의식으로 인하여 정신과 물질의 조합인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나마루파차야 살아야타낭.
나마루파파차야 살아야타낭. 명생연 6입. 이 정신적 육체적 현상으로 인하여 여섯 가지 감각기관이 일어납니다.
살아야타낭파차야 파스.
살아야타나파차야 파소. 6입 연촉. 이러한 여섯 가지 감각 기관 때문에 접촉이 일어납니다.
바사 빠짜야 베다나.
바사 빠짜야 베다나. 초견수. 접촉으로 인하여 감각이 일어납니다.
베다나 빠짜야 따나하.
베다나 빠짜야 따나하. 수연의 느낌으로 인하여 가래가 일어납니다. 베다나 빠짜야 따나하.
따나하 빠짜야 우파다나.
따나 빠짜야 우빠다남. 애연치. 이 가래는 갈망으로 아주 집착은 아주 깊은 집착으로 변합니다.
우빠단 빠짜야 바오.
우빠다나 빠짜야 바오. 취연유. 이 뿌리 깊은 갈망의 집착 때문에 바와의 과정이 시작됩니다. 바와는 삶의 흐름을 말합니다. 삶은 계속해서 흐르지요. 그래서 이 삶의 흐름은 집착으로부터 그 힘을 얻게 됩니다. 생을 마감할 때마다 이 바와 삶의 흐름은 매우 깊은 상카라로서 바와 상카라라고 불리는데 이 바와는 새로운 삶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변화의 과정이 계속 있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은 생을 마감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계속됩니다.
바오 빠쳐야 자티.
바와 빠짜야 자띠. 유연생. 그래서 이 변화의 과정 때문에 심지어 죽음 뒤에도 새로운 삶, 자띠가 시작됩니다. 새로운 삶을 맞아 태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세상에 태어나게 됨으로써
자띠 빠짜야 자라 마르낭 속 바리데이 독크 도마나스 파야사 삼바반티.
생연노사 가 있게 됩니다. 삶이 시작되면 늙음의 고통, 질병의 고통, 죽음의 고통, 원하는 것이 일어나지 않는 것에 대한 고통, 원치 않던 것이 일어나는 것에 대한 고통 등 이 모든 고통들을 겪게 됩니다. 삶이 시작됐기 때문에 이 모든 육체적, 정신적 고통들을 겪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분명해졌습니다. 이 모든 과정 전체가 아주 분명해졌습니다. 이것은 더욱 깊이, 더더욱 깊이 들어가면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무지를 제거하면서, 진리를 이해하면서, 그것도 경험적 차원에서 이해하면서 어떻게 고통의 과정이 시작되고 어떻게 고통이 증가하기 시작하는지가 아주 분명해집니다. 어떻게 고통을 제거하며 어떻게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가, 어떻게 이 사슬을, 이 연결고리를 끊어버릴 수 있는가? 어떤 연결고리를 끊어야만 하는가? 어디서 이 사슬이 끊어져야만 하는가 하는 것들이 분명해집니다. 삶은 이미 나마루파, 즉 정신과 물질이 함께 시작됐습니다. 그 흐름이 시작된 것이지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살해야 하나요? 그러면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런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살을 할 때 그 순간 마음의 의도가 어떠합니까? 마음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그때 마음은 고통으로 가득 찹니다. 그러한 삶의 마지막 마음은 고통으로 가득하지요. 그것은 단지 고통으로 가득 찬 채 새 삶을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순간의 마음은 그것이 바로 이 생의 마지막 순간의 산물이기 때문에 고통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러니 자살로는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자살을 통해서는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지요. 그러면 나마 루파, 즉 정신과 물질이 존재하여 삶의 흐름이 시작됐는데 여섯 가지 감각기관은 어떻습니까? 그것들을 철저히 한번 부숴볼까요? 눈, 귀, 코, 혀. 좋습니다. 그리고 몸과 마음까지도. 그런데 이것은 다시 또 자살이 되고 맙니다. 어떻게 그것들을 없앨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세상에 있는 모든 감각 대상들을 부숴야 하는데 이것 또한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그것들을 다 없앨 수가 있습니까? 이 여섯 가지 감각기관들이 있고 그에 상응하는 대상들이 있으면 접촉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그 사실을 부정할 수가 없지요. 그리고 빠싸, 접촉이 생기면 베다나, 느낌, 감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 또한 없앨 수가 없습니다. 이때 바로 이것이 도끼를 사용해서 연결고리를 팍 끊어버릴 수 있는 곳이라는 지혜가 솟아오릅니다. 베다나는 살아있는 한 계속 일어나게 마련입니다. 감각대상들은 감각기관들과 끊임없이 접촉하게 되어 있고 매 순간 정신과 물질이 그 대상과 접촉할 때마다 감각이 발생합니다. 이때 무지로 인해 아비자 때문에 이 느낌에 대해 땅화가 일어납니다. 갈망이 일어나고 혐오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제 여러분은 이 과정 전체를 바꿔야 합니다. 감각은 계속 발생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감각에 대해 지혜가 솟아오릅니다. 이 감각은 어떠한 것인가? 이것은 영원하지가 않지. 이것은 무상한 것이야. 일어나서는 사라져버리지. 이것이 얼마나 지속되는가를 한번 지켜봐야지. 그래, 이것이 일어나서는 사라져가고 일어나서는 사라져가는군. 이 감각이 굉장히 불쾌한 것일지라도 이것은 사라지게 되어 있어. 이 감각이 제 아무리 유쾌한 것일지라도 이것은 사라지게 되어 있어. 그러니 이것에 반응할 이유는 아무것도 없지. 그 특성상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것에 대해 반응할 이유가 뭐가 있겠나? 아무런 의미도 없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야. 라고 하는 진리가 그 특성이 떠오르게 됩니다. 이제 감각들이 경험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감각들에 반응하지 않는 단계에 도달하면서부터는 고통을 증가시키는 과정 전체를 변화시키게 된다는 것이 더욱더 분명해집니다. 바로 해탈의 과정이 시작되는 것이지요. 부다께서는 느낌이야말로 두 갈래 길이 갈라지기 시작하는 아주 중요한 연결점이라는 것을 발견하셨습니다. 한쪽 길은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두크 사무다에 가미니 파티파다,
즉 고통으로 가득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계속해서 고통을 부르려 일으킵니다. 모든 느낌에 대해 여러분이 반응하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감각을 경험할 때마다 매번 여러분들은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고통을 증가시키는 과정입니다. 고통을 증가시키는 여정이죠. 그러나 이 연결점에는 몸에 일어나는 감각이라고 하는 바로 이 지점은 여러분을
니로드가미니, 두크 니로드가미니 파티파다,
즉 해탈의 길로 안내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여러분이 감각을 경험할 때 반응하지 않음으로써 여러분의 모든 고통이 소멸되게 됩니다. 여러분은 단지 아니짜, 아니짜, 오 무상하구나, 이것은 무상하구나 하며 이해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감각을 알아차리는데 이때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감각은 빤냐로, 다시 말해서 위자로 바뀌어야 합니다.
웨다나 빠짜야 빤냐,
모든 감각은 지혜를 낳아야 합니다. 모든 감각은 따나, 집착과 혐오를 불러일으켜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감각의 차원까지 깊이 내려가서 반응하지 않도록 여러분이 선택한 해탈의 길입니다. 이곳이 바로 그 사슬이 끊어지는 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고통의 그 사슬 전체가 더 이상 아비자, 무지가 없음으로 인하여 끊어지게 되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아비자 예트웨이바 아세이샤 비라가 니로다,
무지가 완전히 제거될 때
상카라 니로다.
즉 더 이상 상카라가 존재하지도 않고 발생하지도 않습니다.
상카라 니로다 빈야나 니로다.
즉 윈야나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의식의 흐름이 끊어진 것이죠.
빈야나 니로다 나무루파 니로다.
정신적 유체적 흐름도 더 이상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무루파 니로다 살아이탄 니로다.
더 이상 여섯 감각 기관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살아이탄 니로다 파사 니로다.
접촉도 더 이상 일어나지 않고요.
파사 니로다 위드나 니로다.
더 이상 느낌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위드나 니로다 타나 니로다.
그러니 더 이상 가래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타나 니로다 우파단 니로다.
그러니 집착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파단 니로다 바우 니로도.
더 이상 생성의 변화의 진행의 과정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바우 니로다 자티 니로도.
태어남도 없게 되니
자티 니로다 자라 마라낭 쇼크 파리데이 두크 도마나스 파야사 니루잔티.
태어남으로부터 자동적으로 뒤따르는 이 모든 생, 노, 병, 사의 고통들이 사라져 버립니다. 이 모든 것들은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적 차원에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만 이것은 큰 도움이 안 됩니다. 직접 수행해서 감각들이 일어나지만 거기에 반응하지 않는 그 깊이까지 내려가야 합니다. 감각들이 일어나지만 여러분들은 반응하지 않게 되는 단계 말입니다. 이것을 단지 이론적 차원에서 이해하는 것은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과거생이나 미래생을 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지요.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과거생이나 미래생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받아들여야 이 수행법이 도움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현재 삶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은 현재 삶을 살고 있고 매 순간 여러분 자신을 위해 고통을 불러일으켜 왔습니다. 매 순간 여러분들은 상카라를 일으켜왔고 이 모든 상카라는 여러분에게 고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계속해서 상카라의 상카라를 반복합니다. 마치 전과 끌로 바위에 선을 새기듯이 더욱 깊게 아주 깊게 상카라를 쌓으며 더욱 깊게 아주 깊게 고통의 고통을 더해온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최소한 그곳으로부터 벗어나오려는 시작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현재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한 것인데 자연의 법칙은 그러한 것입니다. 몸에 일어나는 감각을 경험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상카라를 일으키지 않게 되면 묵은 상카라가 표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저 밑에 가라앉아 있는 내면 깊숙한 곳에 저장되어 있는 과거로부터 축적된 모든 상카라들이 떠오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것들이 떠오를 때에는 어떤 감각과 함께 떠오르게 되는데 그것들이 떠오를 때 여러분들은 평정을 지키고 반응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상카라들은 그 힘을 잃고 점점 약해지고 여려져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또다시 묵은 상카라들이 또 다른 큰 덩어리 하나가 어떤 감각과 함께 떠오르게 됩니다. 이때도 여러분은 평정을 지키는 것이지요. 이러한 방법으로 묵은 상카라들이 제거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상카라를 새로 불러일으키지 않게 되면 오래된 상카라들이 조금씩 조금씩 자동적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평정을 지키는 만큼 그것들은 표면으로 떠올라서 사라져가고 또 다른 것이 표면으로 떠올라서 사라져갑니다. 이것이 바로
아니짜 왔다 상카라.
아니짜 왔다 상카라가 의미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아니짜 왔다 상카라라는 부다의 이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재행무상, 모든 상카라는 일어나서 사라지는 바로 아니짜라는 것입니다.
오빠 나와야 담미노.
일어나서 사라져갑니다. 일어나서 사라져가는 것은 상카라의 특성입니다. 우빠다바야 담미노. 일어나서 사라져 갑니다. 상카라들은 떠나갑니다만 다시 떠오릅니다. 그것은 증가해서 또 일어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감각을 알아차리며 그것들에 대해 반응하지 않는다면 그때는
우파제트와 니루잔테
그것들이 제거됩니다. 그것들은 표면에 떠올라서 제거되고 사라져갑니다. 그것이 제거되는 그만큼 그만큼 여러분들은 열반을, 열반의 평화를, 열반의 행복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그만큼 고통이 사라졌기 때문이죠. 이것이 전반적인 수행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부다의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분께서는 고통의 참된 원인을 발견하셨고 가장 깊은 차원에서 어떻게 그 참된 원인을 제거하는가를 발견하셨습니다. 부다의 첫 번째 말씀은 그분이 깨닫고 나서 하신 이 첫 번째 말씀은 아주 훌륭한 것입니다. 부다의 모든 말씀은 아주 훌륭합니다. 그러나 그분이 깨달았을 때 하신 첫 번째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이번 열흘간 여러분은 매일 아침 이 말씀을 듣게 됩니다. 적어도 하루에 세 번은 듣게 되지요.
안네크자테 산사랑 산다위상 야님비상 가카르강가위산토 두카자테 푸나푸나 가카르크디토시 பு는게항네카시 사바테 파스카바가 가쿠탕 위상키탕 위상카르가탕 치탕 타네하낭 카야마제가
아네카자띠 삼사라남 그분이 나무 아래 앉아서 내면의 진리를 관찰하고 계셨을 때는 외삭가달 즉 4월의 보름밤이었습니다. 내면 깊이 내려가서 마음을 정화하고 마음을 순수하게 함에 따라서 마음의 어떤 기능들이 발달하게 되는데 그중 하나는 과거에 대한 기억입니다. 좌정이 지나면서 이 기능이 발현되었습니다. 부다께서는 그분의 과거를 보기 시작했는데 이 생뿐만 아니라 과거생, 그 전의 과거생, 그뿐만 아니라 수십 생전 이런 식으로 과거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계속해서 과거를, 그분의 셀 수 없는 과거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흐름 속에서 나는 수없이 태어났구나. 생 뒤에 생, 생 뒤에 상, 삶의 삶을 거듭하면서 셀 수 없이 태어났구나. 아네카는 하나가 아닌 셀 수 없는 수많은이란 뜻입니다.
아네카자티 산사랑 산다비상
산다비쌈 그리고 태어날 때마다 나는 끊임없이 치닫고 내달려왔습니다.
아니비상
아니비쌈 끊임없이 쉼없이 달려왔지요.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향해 끊임없이 치닫고 내달립니다. 여러분은 태어나자마자 죽음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좀 멈춰야 되겠어. 난 죽음으로 달려가고 싶지 않아 라고 하며 머물 수가 없습니다. 단 1초도 머무를 수가 없지요. 여러분 계속해서 달려갔습니다.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죽음을 향해서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이지요.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말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몇 생애 중 그분은 창조자를, 그 위대한 창조자를 목격할 수 있다면 이 삶과 죽음의 사이클로부터,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몇몇 현자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부다께서는 이 건축물에 그 창조자를 몇 생 동안 찾아 헤맸습니다. 무슨 건축물이냐고요? 사람들이 죽을 때마다 다른 건축물이 준비됩니다. 가까라깜, 다른 집이 준비되지요. 누가 이 집을 짓는가 하며 가까라깜 가베산토, 이 집의 창조자를 찾아 헤맸습니다.
두카 자티 뿌나뿌나
계속해서 나는 고통으로 가득 찬 삶을 반복했습니다. 이세 행성에서 태어나고 또 다른 행성에서 또 태어났지만 모두가 다 고통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심지어 가장 높은 세계인 범천세계, 천국에서조차도 늙음과 죽음의 고통이 존재했습니다. 고통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던 것이죠. 오, 집 짓는 자여, 나는 너를 보았도다. 너는 더 이상 나를 위해 집을 짓지 못하리라. 목재와 강철, 시멘트나 자갈 등이 필요한데 이 모든 것들이 부수어 없앴으니 어떻게 집을 지을 수 있단 말인가? 이 모든 건축 자재를 부수어 없앴으니 너는 나를 위해 집을 짓지 못하리라. 무엇이 건축 자재입니까? 내 마음은 이제 모든 상카들로부터 자유로워졌구나. 내 생의 원인이 되는 모든 상카라들이 제거되었구나. 그리고 집착이 뿌리째 뽑혔으니 집착의 흔적도 남지 않았으니 더 이상 상카라들이 일어나지 않는구나. 과거의 모든 상카라들이 제거되었고 이제 새로운 상카라를 일으킬 수 없구나. 이것이 완전히 해탈한 상태입니다. 누구나 모든 사람이 그 단계에 도달할 수 있지만 각자가 수행해야 합니다. 각자가 수행해야 하지요. 갈망이나 기도만으론 그 단계에 결코 도달할 수 없습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나서 해탈하는 것이 아닙니다. 직접 수행해야 합니다. 각 개인이 매우 진지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이번 10일간 여러분은 밤낮 없이 상카라를 일으키는 마음에 그 깊이까지 어떻게 내려가는지,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수행법을 배우게 됩니다. 밤낮 없이 갈망과 혐오를 일으키는데 감각들을 느끼지 않고서 어떻게 이 습관적 경향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붓다 이전이나 이후뿐만 아니라 당대에도 많은 명상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카라들이 일어나는, 갈망이 일어나는 그 깊이까지 도달하지 못하는 한 고통의 모든 과정은 계속되고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 부다께서 발견하시고 공연하신 부분인데 이 상카라들은 감각적 차원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윗바사나라고 부를 수도 있고 그 외에 어떤 이름으로도 부를 수 있습니다. 어떤 명상법이든지 육체적 감각을 지켜보는 수행을 하며 이 육체적 감각에 대해 평정심을 지키라고 가르치는 명상법은 해탈의 명상법입니다. 이런 명상법과 만나는 것은 매우 운이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걷도록 그런 수행을 하도록 고무되는 사람은 매우 행복한 것이죠. 물론 이것은 매우 긴 여정입니다. 이 길이 제 아무리 길다고 하더라도 심지어 만마일이 넘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한 걸음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 첫 걸음을 내디디셨습니다. 이 올바른 길에 첫 걸음조차 내어딛지 않은 사람은 최종 목적지에 도달하기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 첫 걸음을 내어딛은 사람에게만이 두 번째 걸음, 세 번째 걸음 이런 식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이 있는 것이며 그들이야말로 최종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 5일을 잘 활용하십시오.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를 배우십시오. 여러분은 그 길을 걸어가는 만큼 여러분은 마음의 습관적 경향을 변화시키게 됩니다. 그만큼 부정성이 표면 위에 떠올라 제거되는 것이죠. 가령 여러분이 100톤이 나가는 짐을 머리에 이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1톤만 제거되어도 좋습니다. 여러분은 그 나머지 99톤만 지고 가면 되니까요. 그 1톤만큼 부담이 줄어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10톤을 덜어내고 이런 식으로 20톤, 50톤, 90톤 이렇게 덜어낸다면 누가 합니까? 가능한 한 많이 덜어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더욱 가볍게 집으로 돌아가실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수행법을 제대로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머리에 얹어진 그 무게를 덜어내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지요. 이 고통을 제거하는 방법을 배워서 보다 나은 삶을 더욱 평화스럽고 더욱 조화롭고 더욱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십시오. 나머지 5일을 최대한 활용하십시오. 여러분 모두가 이 훌륭한 수행법을 터득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의 유익함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의 해탈을 위해서 속박과 족쇄와 상카라의 사슬로부터 벗어나서 참 평화, 참된 조화, 참된 행복을 즐길 수 있도록 담마 위에 확고히 서십시오. 참된 평화가 여러분 모두에게, 참된 조화가 여러분 모두에게, 참된 행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